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구약 성경 룻기 1장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룟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사람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 전하라 그러면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동안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땅과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고 이제 모압은 이제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모압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게 이제 룻기 1장의 큰 줄거리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저희가 보는 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나오는데 흉년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이 죽고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장군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협하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누구를 죽였다, 골리앗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 골리앗이 몇 명을 이제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고 창은 얼마나 되고 그 용모는 어떻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골리앗이 누구를 해쳤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이런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는 게 있는데, 흉년으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 몇 명이 죽었다, 베들레헴에 이런 피해를 입혔다, 베들레헴이 이렇게 됐다, 베들레헴이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땅이 되어버렸다, 가난해졌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무서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는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게 아니라,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제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2세죠. 보통 2세라 그러죠. 이민자 2세. 1세 말고 2세.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바나나라고 그럽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고. 겉은 이제 동양인인데 속은 자기들이 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세들은 동양인들이랑 잘안 지내요. 그래서 항상 백인들이랑 지내려고 그러고. 저는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을 받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시민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싸우겠다고 이야기해, 안 싸운다 그러면 이제 시민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짓궂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미국 위해 싸울 거냐? 그래도 싸운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 시민의 그 의무거든요. 국방에 이제 군에 들어가는 의무는 없지만, 나라가 부를 때, 이제 전쟁 시 이제 나라가 부르면 꼭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 이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이제 한국에 이제 공항에 가면 한국인이 쓰는 줄이 있고 외국인이 쓰는 줄이 있어요. 외국인이 쓰는 줄에 가면 지문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이제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여권 그냥 이렇게 스캔만 하면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어서,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여권을 숨기고 다닙니다. 미국 여권이니까 한국인 줄에 딱 서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면 이제 나중에 싹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약간 째려봐요, 사람들이. 왜 여기 섰냐고 그러면서, 아, 죄송하다고. 여권 보면 진짜 도장 엄청 많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신분이 다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또 외국 사람이 미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그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서 처벌받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한국에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또뭐 국방에 대한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의무를 내가 아 그거를 다 지킨다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내가 큰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진짜 우연찮게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뭐큰 이제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절대로 내병 고쳐줄 때까지는 안 보내겠죠. 예수님 절대로 못 갑니다. 내병 고쳐주십시오. 다 고쳤어. 아직 안 고친 것 같아요. 다시 고쳐주세요. 다 고쳤다니까 안 돼요. 내가 이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안 보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다는 건데,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백성만 찾아가시고, 말을 잘안 듣는 백성들은 안 찾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두 아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없었잖아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네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건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보이거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들레헴 안에 있었으면 똑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제가 룻기 1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잖아요. 저희 분당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저한테 막 이렇게 와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 이사 가요? 이제 예배당을 팔고 딴 데로 이사 가자고 이야기를 이제 몇달 전에 했는데, 아, 이게 언제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이사를 가면 이제 집을 그 근처로 얻고 싶잖아요. 괜히 교회 먼데 얻어가지고 막 힘들 바에는 차라리 집 얻을 거면 교회 근처에 얻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할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봅니다. 뭐 금전적인 이유나 위치적인 것이나 뭐 집이나 또 주위 환경이나 교육이나 그런 걸 보고 가장 나한테 맞는 거, 가장 나한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제 모압으로 갈 때는 모압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왜 모압으로 갔을까?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이스라엘만큼 좋은 곳이 없겠죠. 하나님이 비를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겠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도와주실 건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건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치? 근데 안 도와주시면 아 도와주신다니까 그래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혹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나오미가 아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안 도와주시면 너 뭐 준비된 게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럼 어떡할 거야 뭐라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할 게 어떻게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래 지켜주실 건데 혹시라도 안 지켜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하나님 안 주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오미 마음에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조르는 거죠. 여보 우리 여기, 난 여기 더 이상 못 살아. 여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흉년 들어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고 그러면 얘들 장간 어떻게 보내고 우리 삶은 어떻게 살고 당신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바가지를 많이 끌더라고요. 아마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바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아마 엘리멜렉도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여보 내가 보니까 그래도 모압에 가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그래? 모압이 어떤 곳이야? 아니 모압으로 어떻게 가? 그래도 그렇지. 여보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흉년이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도와주실 건데 안 도와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본 거예요. 바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준비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다.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이제 하셨는데 자, 한번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이제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하나씩 좀 짚어봤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 그리고 하나씩 짚어보니까 정말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교회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게 다 그냥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복음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케냐, 이제 목사님께서는 케냐, 우간다, 말라위, 코트디부아, 가나, 그리고 또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도 이제 연락이 오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캠프 하는데 이제 대통령 초대했다 그러고 피지에서도 총리가 만나자 그러고 베트남에서는 유네스코 이제 베트남 회장이 있는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랑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고 막 이제 연락이 막 와요. 저는 이게 연락을 받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설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왜?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제 처음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너무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피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라이베리아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나미비아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막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잠비아의 총장님은 아, 우리 대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박 목사님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요? 졸업식에 왜요? 박 목사님 오셔서 졸업식에 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고 또 졸업식에 대통령이 오는데 대통령 자 이제 총장님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대통령이랑 꼭한번더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아니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왜 자꾸만 대통령이 불러? 유네스코 사무총장 목사님 한국에도 좀 계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부르고 그래? 그럼 어떨 때는 이제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데 감사하고 그런 일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유네스코 이제 회장이 그 뭐야 IYF랑 유네스코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써서 지금 유네스코 본부가 이제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회장이 사무총장이랑 꼭 목사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같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이게 뭐 그냥 뭐 누가 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다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거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장관님들이 또 이런 회장님, 뭐 유네스코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 박 목사님 꼭 이분이랑 만나서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대통령이랑 만나서 우리나라에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아, 이 총리님, 박 목사님 우리 호치민 시장 만나서 같이 일하면 아, 이제 그런 연락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때는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한때는 이제 목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쯤 지날 무렵이 되니까 이게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 50배, 100배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배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룻기 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오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가장 이제 그게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6장인데 사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이제 아들이 전혀 없고 또 아들이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들이 안 생기면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고 10년 지났는데 아들이 안 생기면, 이제 아들 안 생기나 보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 같은데, 사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라 자신 말고 더 튼튼한 여자가 필요하고, 돌아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래도 내 남편에게 줘도 좀 그렇지만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종, 그래도 내 말을 들을 만한, 그래도 괜찮은, 그래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동침하게 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삭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흉년이 오니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갔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진짜 평생에 겪을 그런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생사는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 여기 룻기 1장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흉년은 우리가 볼 때는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왜 골리앗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저희들에게 좀 이런 어려움 좀 주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야, 골리앗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제부터 사울이 왕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제 내가 이제 다윗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골리앗, 뭐가 문제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요? 다윗 아무 힘도 없고, 겨우 방패도 제대로 못 들고, 갑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싸움도 못 하는데, 다윗으로 뭘할수 있습니까? 아니야.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센데. 뭐가 힘이 세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개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 아무 문제 안 돼. 흉년? 흉년이 오는데 왜 사람이 죽어? 내가 비를 안 내려야지 사람이 죽는 거지.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면 모압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흉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 골리앗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홍해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널안 도우실 거야. 하나님 안 도우시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 봐봐. 너 이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족들, 또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미와 엘리멜렉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훨씬 더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과 모압에 있는 사람 딱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들은 그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육신으로 이제 태어났다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 마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불신, 여러 가지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넣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군부대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릅니다. 그 제일 높은 분이 있더라고요. 별 두 개 달고 있던데 그렇게 높으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커피 내려가지고 주는데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주는 그 별 두 개 아저씨가 주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부대에 정확하게 15.2%가 병사 15.2%의 병사가 우울증 증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리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15.2%.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 보통 통계를 내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영향을 받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술 안 마시죠. 담배 안 피죠. 똑같은 밥 먹죠. 먹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훈련을 받으니까 그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군에서는. 그분이 정확히 15.2%의 병사가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15.2%가 우울증 증세가 있단 말이야. 심각한 거잖아요.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더 심각한 건 그분이 그 중에 15.2% 중에 3분의 1은 지금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전체 병사의 5%인데 만 명이면은 그럼 500명이죠. 500명이 지금이라도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사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병사들을 따로 분류해서 고칠 수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5%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약물 치료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는데 약간 이렇게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5%에서도 더 상위 1%도 저희 안에서는 치료가 되는데 리얼스토리 한 번씩 보면 저희 지난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나왔던 그 리얼스토리 그 기억하십니까? 어떤 머리 긴 학생이 계속 이제 벽에다가 머리 팡팡 박고 있는 가만 이제 막 그냥 계속 벽에다가 여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인데 계속 벽에다 머리 이렇게 박고 같이 갔던 단원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근데 걔는 평생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제 그런 항상 그렇게 어둡게 살던 아이인데 학생인데 이제 독일인가 가서 변화 받고 또 같이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런 이야기. 제가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은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인성교육 이야기하시면서 그 병사들에게 꿈을 줘야 되고, 병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된다.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도 이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을 참 많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이제 갔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왕국이에요. 뭐 케냐는 영국에, 뭐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에. 그래서 다들 이제 영어나 불어나 또 포르투갈어나 이런 언어들을 다 쓰는데 에티오피아만 그 에티오피아 나라 말을 쓰고 있어요. 아마릭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굉장히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자부심. 우리는 한 번도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진짜 큰 나라다. 인구도 아프리카에서 아마 세 번째인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다른 나라는 영어 불어 하면 다 통하는데 에티오피아는 영어 불어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이렇게 교류를 못 해요. 그 나라는. 왜냐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에티오피아에 무슨 언어 학교가 많아서 뭐 영어나 불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엔 다 인터넷이잖아요. 학생들이 인터넷을 봐도 아마릭으로 뭘 에티오피아 말로 영화를 만들거나 에티오피아 말로 교육 재료를 만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가면 나라가 희한해요.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뭐 영화 포스터도 있고 다 그런데 거기는 다그 나라에서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이제 비행기도 많이 띄우고 또 도로도 많이 닦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제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 성경에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근데 그게 오히려 이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만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답을 항상 해줘요. 항상 해줘. 그리고 당신 죄 있습니까? 그럼 예. 그리고 아니잖아요. 제가 죄 없다 그랬잖아요. 죄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까? 예.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고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무조건 예. 하는 이제 그 진짜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좀, 이건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이제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또 그래요. 에티오피아는 치안이 좋아서,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이제 대신 이제 세금이 좀 비싸요. 공산품을 가져가면 세금을 300%를 때려버리니까 이제 스타렉스를 가져가면 거기서 1억을 주고 사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좋은 차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차를 샀다고. 그 영국제 랜드로버인데 한 18년 된 차를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타는데 한 10km 가면 차 이제 그 막 열받아가지고 세워서 막 물 뿌리고 너무 좋은 차라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없어서 못 산다고 너무 잘 샀다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되게 감사한 건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가 많이 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한 3일, 2박 3일 짧은 시간 동안 계시면서 일반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또 이제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처음으로 이제 정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기독교보다는 정교회라 그러죠. 올소닥스라고. 그게 이제 더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종교에 대한 언급을 일체 금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님 만나면서 이제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 나는 이제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입니다. 아 저는 누구누구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IYF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이 또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전하셨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아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YF와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오늘 이 만남이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우리가 거기 갈 때 합창단이랑 갔는데 합창단이랑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독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찬송가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찬송가를 부르면 오히려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자기가 그 얘기하던 그 남필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장관님들 대부분 이제 정교회인데 그분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서 저희가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합창단이 이제 찬송도 부르면서 그분이 되게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 그냥 짧은 에티오피아 방문이었고 처음에는 전혀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한번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날짜를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에티오피아 방문이 만들어진 건데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떠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걸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에티오피아에서 교회가 뭐 300개, 400개 있는 그런 비숍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6시간씩, 뭐 몇 시간씩 어떤 분은 두바이에서 목사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 일정 바꿔가지고 에티오피아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가고 어떤 분은 차로 몇 시간을 달려서 오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또 목회자들이 딱 이제 에티오피아 가자 하고 결정이 나고 방문하기까지 일주일도 시간이 없었어요. 7일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한 8, 90명 일반교회 목회자들 원래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그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왔다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 TV 방송국이 하나고 핸드폰 통신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안 들으면 정부에서 인터넷을 끊어버려요. 이제 지금 대통령이 총리가 그 비리를 척결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횡령하고 그런 거를 막 막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폭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을 짜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냥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로 막 일일이 전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뭐 인터넷으로 딱 하면은 뭐 몇백 명도 그냥 한 번에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도착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인터넷이 안 돼? 정부에서 끊었대요. 왜 끊었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정부, 저희는 이해는 안 가는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던 건 저희가 음향 장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좀 합창단에서 쓰는 장비인데 좀 깨지고 좋긴 좋은데 아직 쓸만하고 좋은 장비인데 좀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그거 에티오피아에서 좀 받으면 안 되겠냐고 깨진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들어가면 분명히 세관에 걸리거든요. 에티오피아는 들어가는 모든 짐을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공산품이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쳐요.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280%를 측정을 해서 세금을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고 들어가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들고 들어가서 세관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한참 이제 몇 시간을 실강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세금 내라 그러는데 아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주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카카오톡은 한 이틀 안 돼서 좀 약간 불편했지만 그 생각하면 되게 감사. 에티오피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일정을 다 맞춰가지고 모든 일이 다잘될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막 교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그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잘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 가시죠?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어려움 있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어려움 있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어려움 있고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지금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를 보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저희가 진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 이틀 전에도 말라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위는 너무너무 못 살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은 금도 나오고 상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석유도 있고 아니면 뭐 코코아, 초콜릿 뭐 원료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와서 투자를 하는데 말라위라는 나라, 차드,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자본이 안 들어오고 공장을 만들면 이제 뭐 직업이 생기고 그러면 돈을 벌고 이게 뭐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 직장이 없어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거기 가보면 도심 중심에 이렇게 몇개 건물 그리고 집몇채 정부 건물 몇개 그리고는 전부 다 거의 다 흙집에서 살고 도로도 제대로 안돼 있고 저희가 거기에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송국이지만 말라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그 케냐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라위에서는 TV로 그 광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라위에서는 TV 광고를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식 수준 자체가 TV에서 광고를 보고 뭘 산다. 그까지 이게 의식 수준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광고, 포스터 붙인 거, 그게 다지. TV를 보고,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내가 이걸 사고 싶다라는 의식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비하면 50년, 60년 이상 뒤져 있는 거죠. 의식 수준 자체가.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끼를. 말라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요.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부자예요. 세끼 먹으면 배탈 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캠프를 하는데 하루에 두 끼를 주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왜두 끼밖에 안 주냐? 세끼 주지. 여기는 두끼 먹어도 너무 잘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약간 아프리카 사람들을 얕잡아 봐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 그게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하루 딱한끼 먹는 거. 두끼 먹으면 부자. 세끼 먹으면 이제 짐승이죠.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거기는. 저도 이제 짐승, 말라위 가면 짐승이죠, 저도. 사람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니까 저희는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거기에 가보니까 나한테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진짜 애기들도 배가 고프다, 먹을 게 없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건 사치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음식 있으면 주워 먹는 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다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없어서 못 먹고. 저희들은 사실 정말 너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읽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렇게 옮겨간 걸 저희가 봅니다. 모압에 가면 모압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 그 백성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그 저주받은 땅이라는 게 그거를 볼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는 게 엘리멜렉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나는 거기 저주받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서 그들은 야, 저 바보같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다될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거기는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떠나서 모압으라는 땅으로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마음의 결정이 있었고 그 정도의 결정이 없이는 절대로 모압으로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 엘리멜렉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압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더 현명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있었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벌벌 떨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했었지? 전 모압으로 가면 가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가축을 키우고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잖아. 왜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힘들어야 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룻기 1장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저희가 이제 마음을 연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그냥 마음에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마음은 정말 저주받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생각과.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다고 하셨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다. 맞다. 마치 우리는 정말 육신에 젖어서 우리의 생활에 젖어서 아, 꼭 이제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절대로 더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이렇게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3년 반 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사님이랑 이제 여러 곳을 다니고 또 하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제가 목사님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어려웠지?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게 너무 희미해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고 아 내가 분당교회 갔을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때 뭐 미국에 칸타타 투어를 갔을 때 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감사하고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막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새록새록 이게 기억이 나는데 어려운 일? 뭐가 어려웠었지? 뭐가 힘들었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랑 한번 싸우다가 막 이제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막 기억 분명히 그때가 있었는데 막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좀 화가 났는데 내가 분명히 있었어. 하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 없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있었는데 아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게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좀 그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싸움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건 아 이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막 억울한 것도 많고 뭐 힘든 일도 많고 그러면 이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런 게 그렇지 않고 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힘있게 일하시고 야, 너무 감사하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정말 감사하다.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데 서울에 있는 총 좌석수가 2만 8천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총 좌석수가 약 한 6만 5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절반을 이제 서울에서, 작년에는 2만 3천석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2만 8천석. 저희 이제 분당 교회가 있는 이제 성남에서 이제 9천석, 그리고 아랍누리에서 9천석, 세종문화회관에서 9천석, 그리고 의정부에서 1천석, 그래가지고 2만 8천석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눈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 이게 가능할까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한 번도 이게 서울의 좌석수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줄어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칸타타를 마치면 한 번도 막 힘들다, 어려웠다, 그거보다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야, 너무 감사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런 분들이 연결이 되고, 올해는 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그 좌석수도 부족할 것 같고, 그 좌석수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앞날의 계획에 넣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놓고 생각을 하니까 흉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흉년이 왜 문제가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왜 어려움이 돼? 지금은 조금 배고플 수도 있고,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야, 너 믿음 없잖아. 그래도 나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 그래도 나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여기 살고 있잖아. 하나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권고하셔. 모함만 안 가면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받아주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가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의심들, 아, 내가 이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압으로 떠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죠. 비지티드라 그러거든요. 찾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걸 생각할 때 감사해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는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만 마치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많이 의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양회를 통해서 당신께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